마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팔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팔복은 세상에서 복을 얻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아주 귀한 그런 정체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무엇을 행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며 또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팔복의 말씀들은 무엇을 하라는 행위에 관한 말씀이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존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리즘을 아십니까? 프리즘이 무엇인가요? 한 줄기 빛이 가시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일곱 가지 무지개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큰 빛 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팔복이라는 여덟 가지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일 이 팔복에서 앞에 네 가지 복을 다루었고 오늘은 나머지 네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을 가리켜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축복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불쌍하게 여긴다, 또는 측은히 여긴다, 또 자비를 베푼다, 그렇게 이해하지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긍휼의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긍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천국 백성들을 가리켜 긍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중에 긍휼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긍휼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을 먼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신자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이것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은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미덕으로서의 어떤 긍휼하고 자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진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추궁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값을 따라 처벌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악을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측량하지 못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죄인들에게 무한한 긍휼로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아주 가련한 비참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고 구원한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타인을 긍휼의 마음과 시선으로 상대한다.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힘입어 모든 죄를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실로 입증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사람인지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지 여부는 나를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확인이 된다. 여러분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을 때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그냥 보복하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만 움직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불신자와 같아요. 천국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순간은 비방하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먼저 아 그렇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라고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이 보여도 헐뜯고 욕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때로는 모른 척 해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날 과거 예수 처음 믿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다시 한번 힘입게 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천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 시작하신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왕중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영원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잖아요.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람은 참 좋아요.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참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될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긍휼과 용서를 베푼다면 최후 심판대에 나 홀로 섰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정적이고 영원한 긍휼, 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흠이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천국 백성의 복된 모습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성격에 관해서 먼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하도록,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힘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을 향해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니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은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내적으로 청결하고 정결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정결은 외적인 정결과 대조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수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고 형식적으로 볼 때도 완벽하고 순결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악한 생각과 거짓으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너무 경건하고 완벽했지만 내적으로는 부정하고 더러웠다. 예수님 다 보셨어요. 주님이 다 아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7, 28절 보시면 화를 선포하시잖아요.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선포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참 회칠한 것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외식과 불법으로 시커멓게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내적인 정결보다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거룩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악한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과는 달리 천국 백성은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경건, 형식적인 깨끗함보다 내적인 정결과 거룩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외모를 관리하고 또 가꾸는 일도 필요하지요. 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헌신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순전함이에요.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요. 겉모습만 보지요.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지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악한 생각 때문에 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죄가 내면에 침투해서 내 마음이 얼룩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더러운 욕심과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질 때가 있지요.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은 내 힘으로 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한 마음을 되찾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정결한 마음과 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청결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혼합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혼합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의심을 섞는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심을 섞는다면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마음의 정결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한다면, 세상의 영광과 자랑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상보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도 집착한다면 그 혼합하는 말, 두 마음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결한 마음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순수한 중심이 또 동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꿈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 주세요. 꿈속에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깨끗한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세상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에 비하면 불완전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확실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두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living hope, 살아있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며 살아야 한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답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 시민의 이 복된 모습은 무엇인가? 참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도 우선적으로는 화평을 이루며 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들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화평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지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화평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Peace maker라고 해요. Peace, 화평을 만든다 해서 평화를 만든다. Peace maker.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각별한 사람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심지어 어떤 사람도요. 내가 좀 불편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미워하는 원수라도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백성은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 능동적으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액션을 취하는 사람, 마음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그냥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분열을 미워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부터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과 친인척과 화목하지 못하고 또 혹시 내 주변에 또 교회에서도 불편하고 등 돌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셔야 됩니다. 오해가 있다면 푸시고 용서하고 양보하면서 조금 양보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화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 현장에 그것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곳에서 평화를 붕괴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일하셔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화평의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위해서 역사합니까? 분열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쪼개고 나누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의 말이 그럼 교회가 분열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이슈로 분열의 불씨를 지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자리가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말과 행실은 이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증오의 담을 허무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미움과 증오의 담을 허무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쪼개지고 갈라진 이 현실 속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작은 불씨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한국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분열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아, 참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곳에서든지 평화를 심고, 또 교회에서도 평화를 심고, 세상에서도 평화를 심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백성들은 의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거룩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잘못해서 또 내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신의 죄와 악행 때문에, 실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아니라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순종의 길을 가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난관에 부딪히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건 정말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라온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박해 국가는 아니죠. 그래서 물리적인, 신체적인 박해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피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불의하고 거짓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천국 백성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맙시다.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주님을 배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뒤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면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명덕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의를 위하여, 의를 인하여 또 박해를 마다하지 않으므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